에베소서 84번 메시지 넘쳐 흐름으로 말함.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충만되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된다면 우리를 충만케 한 그것이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입니다. 19절은 이 흘러넘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묵상함으로써 혹은 교회 집회 안에서 정숙하게 앉아있음으로써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서로 말함으로써 넘쳐 흐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영 안에서 충만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서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함은 넘쳐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거나 잠자코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상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벙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말 못하는 우상들을 언급합니다. 우상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 역시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 귀신은 벙어리 숭배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상 숭배의 관습이 있는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말이 없는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는 이들도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예배의 의식에 참석하는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벙어리의 방식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교회 집회 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침묵합니까? 아니면 일상생활 안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로 거품이 일듯이 떠듭니까? 집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체험 안에서 우리에 대한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에 관해 말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예배의식이 전적으로 조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독창자나 중창단이나 합창단을 마련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하기 위해 특출한 설교가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석에서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고 거의 대부분이 벙어리 경배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들인 건축물 자체가 침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성당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됩니다. 가파른 지붕, 흐릿한 빛의 분위기, 착색된 유리 창문들 등 모두가 입을 다물도록 조장합니다. 어떤 예배자들은 화상들 앞에서 촛불을 켜거나 입상들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이교국들 안에서 실행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상당량의 기독교가 조용한 예배의 관념에 의해 침투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많은 이들이 벙어리 경배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인 우리는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편 100편 1절에서 행하라고 명했듯이 주님께 즐거운 소음을 내야 합니다. 다른 수많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자주 주님께 즐거운 소음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험에 대해 서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의 형식적인 집회 시작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향 아래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통에서 해방되었다면 교회 집회에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집회에 오는 도중에도 말할지 모릅니다. 집회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말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9절은 주님께 노래하며 시로 찬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한 노래와 시로 찬미함은 영 안에서 충만된 것에 넘쳐 흐름일 뿐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로 찬미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적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5장 19절에 따라 성경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회를 다루고 있는 책에서 발견되는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된 후에는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대다수가 오직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만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19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라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 은사들을 갈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을 그저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이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장래를 점치면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말로 자기 말을 끝맺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에 어떤 이들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로스앤젤레스를 바닷속으로 함몰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견하는 것이 성경, 특히 신약 안에 있는 예언의 주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그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 말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예언한다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예언하기 위해, 즉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기 위해 부르심 받기도 합니다. 둘째로 예언하는 것은 말해내는 것, 즉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는 비단 하나님을 위해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무엇을 말해내기도 합니다. 셋째로 예언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 즉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세 가지 의미는 대신 말하는 것이요, 말해내는 것이요,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는 것이 그 주된 의미는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사야 1장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종류의 예언입니까? 확실히 그것은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하나의 선포이며 주께 속한 그 무엇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선포요,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사야서 안에는 그러한 미리 말함이나 예견들의 많은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대부분은 대신 말하는 것이거나 말해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책의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미리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내용은 예언의 주된 의미가 예견이 아니라 선포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특히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언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한 무리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해내고 주님을 대신하여 말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선포하고 주님을 대신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파는 예견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멸망의 예견 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견은 주된 요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말할 적마다 우리는 예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에 대한 통속적이고 전통적인 이해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만일 우리가 포괄적으로 성경적이고자 한다면 예언의 성경적 이해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한담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 자신에 속한 무엇을 말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예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께 속한 무엇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그러한 말함은 예견의 측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신실하시며 유용하시며 가까우시며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적마다 즉시 그분이 오시며 그분의 달콤함의 깊은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매일의 생활은 가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만일 예언이 주로 장래를 예견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있고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 신자들과 어린 자들도 이처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되는 길. 영적으로 되는 길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케 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날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 안에 참된 신령함을 낳는다는 것과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 안에서 충만케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대상이 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강아지나 생명이 없는 대상들에게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꽃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꽃이여, 너는 매우 예쁘구나. 그러나 너의 아름다움은 공허해. 참된 아름다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란다.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특히 교회 집회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일 때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한다면 무식한 자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확신을 얻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 그는 계속 이처럼 그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방언 말하기에 대해 다룬 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방언 말하기보다 예언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것이 성도들의 건축과 권면과 위안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말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내적 존재는 그분으로 충만됩니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조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말함으로써 충만케 될 때 우리 존재는 합당하게 조미될 것이며 어떤 소극적인 것도 우리를 강탈하려고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제재받음. 주님을 위해 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자는 그 영이 자기들 위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안에서의 실행이었으나 신약 안에서 계시던 방법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위해 임했지만 그들 속에는 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이 우리에게 제재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영 안에 그 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영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솔선하여 우리 영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 사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깊은 속의 느낌을 따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해 끌어오름. 교회 집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관해서 말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에 대해 끌어올라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의 체험이라면 집회 안에 그렇게 많은 찬송과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집회들 안에서 찬송과 설교가 시간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찬송과 설교가 없다면 그 집회들 안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에 의해 살며 그분을 우리 영 안에 충만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말함으로써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서로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찬송합니다. 그러나 달리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함의 부족에서 비롯된 공백을 채우려고 노래와 찬송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이 좋은 땅을 경작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작을 통해서 그들은 절기 때 주님께 드릴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 손에 그분께 바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면에 있어서 원리는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생활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집회에 올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치거나 성도들과 함께 나눌 그리스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내적 존재의 지표에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 말함으로써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류의 말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서로서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충만된 집회들은 사신 그리스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교회 집회들을 하는 합당한 방법입니다. 지방교회들의 집회가 이런 식으로 실천될 때가 오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간증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주어진 많은 간증들이 기적들이나 물질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혹자는 좋은 직장이나 몸의 치유에 관해 간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집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류의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대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특정한 면들, 즉 아마도 그들의 부드러움이나 온유나 관용 등과 같은 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에 관한 간증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내적 존재의 지표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간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간증에 관한 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커다란 결핍이 있음을 우리는 마땅히 자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 자연히 그분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실행할 것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은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될 것이고 그분으로 충만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넘쳐 흐르게 되길 바랍니다.